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고통의 망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잃어봤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깊은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아모스서입니다.
8장.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떼실 때에 그때의 하늘은 반시간쯤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시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바칠 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보좌 앞에 있는 황금 제단 위에 바칠 것이었습니다. 향을 태운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 위로 내리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 소리가 나고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번개불이 번쩍이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채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자 우박과 불이 피와 섞여서 땅 위로 쏟아졌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의 나팔을 불자 불붙은 큰 산처럼 보이는 것이 바닷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였습니다. 바다에 사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있던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별이 횃불같이 활활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별은 강의 3분의 1과 샘들을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입니다. 물의 3분의 1이 쑥에 변했고 이 쓴 물을 마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자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의 3분의 1도 빛을 잃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앙이 미치리라, 재앙이 미치리라. 아직도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았으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미치리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아모스서 제9장.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머리들을 쳐서 문턱들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들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아무도 도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들이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붙잡아 올리고 비록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 비록 그들이 갈멜산 꼭대기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찾아 붙잡아 오고 비록 그들이 내 눈을 피해서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바다 괴물을 시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겠다. 비록 그들이 적군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칼에 찔려 죽게 하겠다. 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도록 내가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내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 강물처럼 가라앉는다. 하늘에 높은 궁전을 지으시고 땅 위에 푸른 하늘을 펼치시며 바닷물을 불러올려서 땅 위에 쏟으신다. 그분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그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리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이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약속하신 모든 은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외우고 알지만 우리가 늘 마시는 산소처럼 귀중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그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사명을 바로 인식하고 또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가야 될 귀중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지요. 첫 번째로는 19절 첫 부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누가 갈 것입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에 무게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냥 너희는 가서 라고 했다면 열한 제자에게 주신 특수 임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이 함께 붙어 있어 이 명령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동일한 모든 특권을 함께 물려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 모든 성도들 향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동일한 당부를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귀도인들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명령이 계속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영어로 전도라는 말을 의미하는 미션은 천직이라고도 하고 특수부대에게 주어진 작전상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는 군대에서도 목숨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직이자 생명을 걸어야 하는 특수 임무가 바로 이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께서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19절 첫 부분인데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드노스의 복수, 에드네, 무리, 이교도, 족속, 사람, 백성 이런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하는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차를 타고 흔들며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에게도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곳의 집무실에 앉아있는 석유요 바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빈부, 귀천, 유무식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전해져야만 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본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9절이죠. 죄 아래 있다고 선언된 모든 사람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이죠.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로 전해야만 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구별된 모습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모습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못한 유치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진실된 말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다면 그런 사람이 전하는 말도 호소력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19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세례를 줘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이해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것은 먼저 믿는 자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핏덩이를 키우는 정성과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이죠. 나와 아무런 이권도 없는 사람을 위하여 주고 비위를 맞추어주고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그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하는 것은 실제로 해산하는 인내와 수고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때로는 믿음이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마음의 상처도 줄 때면 몇 번씩이나 그만두고 싶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상이 예비된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위하는 것 같은 온유와 참음으로 수고하여 그가 완전히 영생을 맛보는 데까지 성장하면 아기 키운 보람보다도 더 큰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전해야 합니다. 20절 첫 부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다른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는 사람의 모든 고민과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에서 자유, 근본적인 평안, 천국의 소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는 이러한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고 20절 하반절에 약속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지만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부자이거나 높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거나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어쩌면 땅에서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가진 것 관리하느라고 머리 굴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지만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가라면 가고 무엇을 하라면 하고 계산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사역의 결과를 회상하면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지만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오로지 순종으로만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바울의 편이 되어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나에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항상 바울 곁에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이 명령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생명을 바칠 사명입니다. 그 대상은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빈부, 귀천, 유무식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권위로 전하되 내가 먼저 구원받은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하는 것은 실로 해산하는 인내와 수고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도와 성령을 이해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단계까지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죄에서 자유, 근본적인 평안, 천국의 소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살고 죽으려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잔치에서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의 사랑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사랑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적게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죄 용서를 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한 세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없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만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그가 행한 이적도 위대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더욱 훌륭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특징은 단순함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과 연관시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교훈을 비유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교훈이 들어있는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매우 훌륭한 이야기로 된 비유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청중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길 잃고 방황하더라도 다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보는 시각에 따라 27개에서 50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동물이나 식물 또는 사람과 친근한 사물을 주제로 한 비유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가장 전형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좋은 결실을 맺고 다른 곳에 떨어진 것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씨가 자라거나 자라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에 달려있고 결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거둬들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질문 형식으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묻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교묘한 질문을 할 때마다 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다시 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을 공경에 빠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참된 유대함은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그 가르치신 방법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에서든지 언제나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교훈에 나타난 삶의 새로운 방법은 어떤 이방 종교나 모세 율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교훈이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산상설교일 것입니다. 이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서로 연관된 어떤 한 가지 주제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주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자나 명성이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과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이 교훈을 통해 주님께서는 참된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단지 행위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혹은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옵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라. 마태복음 5장 32절입니다. 맹세에 대한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마태복음 5장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에서 무저항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실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에는 전쟁이 그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천하기 어려운 교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생활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비유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나 누룩에 관한 비유 등이 그것입니다. 이전에 다니엘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치 않을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잠정적인 그들의 왕국을 찾고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세우실 나라는 영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좌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나라는 교회이며 곧 세워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나라가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할 처소이고 지옥은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처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무서운 종말로부터 건져주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외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도덕적이셨습니다. 그는 세상을 죄에서 건지러 오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든 가르침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성을 지녔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를 영접하도록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의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은 주님의 유초대를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